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갑절의 은혜를 사모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몇 년 동안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였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이 아마 출신지가 디셉이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뭐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이 디셉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경 그 당시로는 요단 건너 있는 그러니까 변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중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엘리야는 그 부름을 받아서 평생 동안 사실 몇 살에 부르심 받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물론 부르심 받았는데 대단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와 엘리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나카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는 시돈 땅에 있는 사라바 과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그리고 갈멜산 사건 후에는 또 저기 남유다 밑으로 네겝 사막 끝에 있는 호렙산까지 갔다가 그리고 뭐 늘 여기저기 이렇게 피난을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과 대적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았죠. 아합은 거대한 왕이었습니다. 20여 년 다스렸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세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대한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게 정말 거대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제하던 왕과 맞서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평생 동안 감당했던, 그리고 최근에 본 것처럼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또 대적하는 아시아가요, 세 번이나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그만큼 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아주 고약한 그 성미를 가진 그런 왕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왕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늘 대항하는 일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주 강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삶은 대단히 고단하고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인 거죠.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장식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한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거를 엘리야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요.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 거다는 거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을 잘 듣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데 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선지자인데 자기 의지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하면 자기 의지가 펄펄 살아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겸손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젊어서도 네가 스스로 다녔지만 늙으면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그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무기력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자기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감각이 좀 더 생겨나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늘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성질로 뭐든지 하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 왜 베델로, 왜 여리고로, 왜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고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예를 들면 3절 한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인데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베델은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의 제자들이냐 확실히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엘리야가 여기저기를 다니는 걸 봐서 틀림없이 엘리야와 관계가 있는 그런 선지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이전에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합이 다 찾아서 죽였거든요. 물론 오바에다가 100명을 숨기고 이걸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 시대에는 무슨 선지자들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뭐냐면 정말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이 아합과 아합의 집안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이고 뭔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봇 같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공공연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도 사람들 별로 회개하지 않고 뭐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제 그랬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요,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베데레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르고 있는 거죠. 숫자도 적지 않아요. 최소한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선지자 제자 50명, 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아마 엘리야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이 아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선지자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마 뭐 이게 마지막 당부 뭐 이런 걸 하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충성하며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내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사역은 별로 좋은 사역이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내 다음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책임한 일이죠. 무책임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릴레이 달리기 같아요. 계주 같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다음에 그 바통을 잘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달리기 계주하는데 바통 전달이 안 되면 그 계주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한번 이 막 계주하는데 바통을 주는 연습도 하고 막 받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올림픽 이런 데도 보면 바통 전달이 안 돼가지고 잘 뛰다가 그냥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런 경기들도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자를 키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애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내 믿음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냐, 누가 내 바통을 이어서 계속 믿음의 대회를 이어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기르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엘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재미있는 것이요, 엘리야는 이 엘리사가 제자여가지고 따라다니는데 어디를 가나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은, 또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아마 엘리야는 네가 나 따라오면 고생 많이 한다. 네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뭐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가 원하는 게 뭐냐? 엘리사가 원하는 거는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두 배가 아니고 두 몫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두 배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 열왕기상하를 읽으면 엘리야가 만들어내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표적은 일곱 가지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 기적은 14가지거든요. 꼭 두 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갑절이라는 거는 장자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때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배를 받는데 왜냐하면 대를 이어가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절이라는 거는 엘리야의 대를 누가 이어서 사역할 거냐. 여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사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단한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막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우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일의 결과가 뭐냐 하면 로뎀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로뎀나무 이러니까 큰 나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로 치면 쌀이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자라도 일종의 덤불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거는 그것 외에는 그늘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래 많은 사막은 아니지만 황무지에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도 뭐 조그마한 덤불. 그러니까 그 덤불 아래 누워가지고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엘리야는 고생 엄청 많이 한 그래서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을 때도 아시아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막 군인들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막 끌려가 다니는 이런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는 볼 때 엘리야가 훌륭하고 멋진 선지자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대단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접받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하던 시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절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시절에 엘리사는 내가 그 믿음의 대, 내가 그 헌신의 대를 이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일을 할 거냐? 이거를 엘리야가 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오늘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 기회를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요, 자기 스승을 떠나보낸 후에 자기 옷은 찢어버려요. 이 옷이 뭐냐면 일종의 신분의 상징이에요. 이 옷은 그래서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옷, 그래서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은 일종의 출애굽의 재현 혹은 요단강 도하 하던 것의 재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떤 신분 혹은 엘리야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대를 이어서 뭔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 또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런 헌신의 열매를 맺어내며 살고 사역하는 그런 귀한 제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